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연구가 가져다주는 복에 대해서 1장 3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본절은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일곱 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1장 3절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보는데, 본 이 계시록을 읽는 자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듣는 자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읽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 또한 여기에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특별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본 성경에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순절날 있었던 교회의 시작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이러한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1장에서 그분에 대한 환상, 즉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데, 저자인 요한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인사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아시아 내지 현대의 터키라고 부르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요한이 여기에 언급된 일곱 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보다 깊은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일곱이란 숫자에 대해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본절에서는 일곱 교회와 일곱 영이란 표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일곱이란 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소하게 들리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도박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마치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처럼 숫자에 매우 민감하다고들 그러죠? 하지만 우리는 숫자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7이란 수가 자주 언급되는데, 7이란 수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종종 완전하다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이 혼돈되어 사용되는데 두 말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7이란 숫자는 완전하고 대표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의미에 있어 7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분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방법과도 연관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나 할례 예배는 모두 7일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말에게는 요단강물에 자기 몸을 7번 담그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요셉 당시 애굽에는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은 7가지 축복에 대해서 또 주님의 기도는 7가지의 간구가 언급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은 7가지 비유가 해변에 모인 무리에게는 7조각의 떡으로 먹였던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란 수를 무시하거나 우연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7은 본 성경에서 핵심적인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됩니다. 요한은 본 4절에서 자기가 일곱 교회에 편지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는 그렇다면 없단 말인가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골로새와 밀레노,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드로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곳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히에라볼리에 나름대로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폐허가 된 라오디기아에서 약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라오디기아는 지금 3개의 모텔과 한두 개의 가게가 있다고 그래요. 시에라볼리의 황폐된 유적지에는 대단히 엄청나고 한때 그곳이 굉장한 곳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반대로 라오디기아의 폐허지는 대부분 귀리밭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아직까지 개간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요한에게는 일곱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라는 명령이 주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시에라볼리는 기독교 영향의 중요한 중심지이고 초기 기독교회들 가운데 네 교회가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일곱 교회를 향해서만 편지를 쓰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에게 일곱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만 완전한 자료가 주어지고 그것들이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제를 보면 아시아 그랬잖아요. 이것은 블루기아의 일부와 루디아, 무시아 그리고 카리아를 포함한 자들을 말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아시아 대륙이나 또는 소아시아 전역을 의미하지 않은 그 당시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원 4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시아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며 특히 소아시아 해안 지역을 쭉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시면 너희에게 은혜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여기서 은혜란 말의 헬라어는 카리스죠. 이 평화란 말의 시브리어 샬롬 역시 당시 인사 방법입니다. 평화는 은혜로부터 나오고 은혜는 오늘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시해 주는 너무도 귀한 성경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본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전혀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금, 초, 때 일곱 가지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요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하시는 성품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가 언급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뭐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일곱 영, 이것은 성령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뭐 조금도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절 6절로 가보실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두 절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일곱 개의 직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은 본 성경에서 기록된 사실들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유일한 증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가 그분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기 어려워도 예수님의 증언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이것도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또 먼저 나시고 그랬는데 이 먼저 나시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궁과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나와 생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무덤은 어머니와 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따라 부활한 후 휴거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랬어요. 이것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게 될 그분의 종국적인 신분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주님의 별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은 실제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따라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이유로 본책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때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실 때 한 방울도 그분의 몸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음과 같은 가사의 노래를 매우 중요합니다. 윌리엄 크로퍼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것인데요.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흘러나온 피로 가득한 샘이 있도다. 그 피의 샘에 들어가는 죄인은 모든 죄의 흔적에서 자유케 되네. 한 개의 샘이 있네 라는 가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 젊은 설교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신자는 결코 왕이 아닙니다. 신자는 제사장 나라로 장차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자들입니다. 저는 오실 왕이란 유행가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실 때 지상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박멸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왕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 임하시는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신부인 교회의 신랑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오실 왕이란 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 오심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그럼 친밀하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장차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로 표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격한 면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금 5절, 6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직분의 언급들을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될 것 같은데,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은 그분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 아득히 먼 미래의 목표가 되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또 그분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내일 또 다음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